VOA 세계 뉴스입니다.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2일 우크라이나 국경 일대의 러시아 군사활동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밀리 의장은 이날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가는 항공기에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하며 러시아의 언사도 점점 더 공격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밀리 의장은 러시아 침공이 발생할 경우 미국이 어떤 선택을 할지 예단하지 않겠다며 다만 우크라이나의 주권이 미국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러시아가 1991년부터 독립국이던 국가에 노골적인 공격적 군사 행동을 할 경우 미국과 나토 동맹국들의 국가 안보 이익이 심각하게 위태로워진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최근 병력 9만 명 이상을 우크라이나 접경으로 옮겼으며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2일 이란의 최근 움직임과 발언은 핵합의 복원에 낙관적 근거를 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유럽안보협력기구 OSCE 외무장관 회의 참석차 방문한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하루 이틀이 지나면 이란이 진지하게 임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 핵합의인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JCPOA 복원을 위한 협상이 지난 29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5개월 만에 재개됐습니다. 이란 대표단을 이끄는 알리 바게리카니 외무부 장관은 2일 핵활동과 제재 해제 내용을 담은 합의 초안을 서방에 제안했다며 모든 제재를 일시에 해제하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 따르면 이란은 이번 회담 개시 직후 계량형 원심 분리기를 이용해 우라늄 농축을 재개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아직 이란이 핵활동을 되돌리고 핵합의를 살릴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상하원은 2일 내년 2월 18일을 시한으로 연방정부 임시지출을 지원하는 안건을 표결에 붙여 통과시켰습니다. 3일까지 예산 처리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연방정부가 셧다운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을 피한 것입니다. 미 연방정부의 2022 회계연도는 지난 10월 시작됐지만 의회는 12월 3일을 시한으로 하는 임시 예산만 통과시킨 상황이었습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셧다운에 들어가더라도 바이든 정부가 민간 기업에 부과한 코로나 백신 의무화 시행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공화당이 제시한 백신 의무화 관련 예산 철회 내용을 담은 수정안은 부결됐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미국 기업인의 중국 방문 시 비자 발급 절차를 10일 이내로 간소화하겠다고 친강 미국 주재 중국 대사가 2일 밝혔습니다. 친 대사는 이날 미중 무역 전국위원회 주최 행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진단 편의도 도모하고 기업인들이 격리 기간 동안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친 대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여행 신속 승인 절차 지시에 따라 관련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지난달 회견 이후 미국이 중국으로의 사업상 여행의 재개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데 대한 후속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친 대사는 이러한 조치들로 중국 여행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은 10일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 질병통제예방센터와 조속히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타이완에 비공식적으로 주둔 중인 미군의 숫자를 지난 1년간 2배 이상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방부의 인력 데이터 센터에 따르면 현재 타이완에 미 해병대에서 29명, 육군에서 2명, 해군에서 3명, 공군에서 5명이 파견돼 있습니다. 지난해 말 파견 숫자가 20명이었던 데 비하면 39명으로 2배가량 늘어난 것입니다. 앞서 차잉잉원 타이완 총통이 지난 10월 이례적으로 미군의 타이완 주둔 사실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타이완 민간단체인 더블 싱크랩의 키치랴오 연구원은 VOA에 이 같은 변화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 매우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이 2일 UN에 예멘 내전 인권침해 조사단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예멘 내전 중 자행된 인류에 대한 범죄와 전쟁 범죄를 조사할 전문가 팀을 구성하라고 인권단체들이 촉구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3일 금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전방위 위협에 맞는 역량을 구축해야 한다고 미 합참 차장 지명자가 말했습니다. 중국의 외교수장인 양제츠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이 종전선언 추진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내년 3월 대선 결과에 따라 미한 관계와 남북 관계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미국과 한국의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구름 많다 오전부터 맑아지겠고 평안북도와 함경도 북부에는 가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20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 영하 1도에서 영상 8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앞바다 모두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순항미사일과 같은 전방위 위협에 맞는 역량을 채택해야 한다고 미국 합참 차장 지명자가 밝혔습니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 정책은 북한과 같은 불량 국가의 제한된 탄도미사일 공격 방어에 계속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크리스토퍼 그레디 미 합참 차장 지명자는 국방부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이에 대응할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레디 지명자는 당초 2일로 예정됐던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의 위협에 대한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계속 역내 상호 운용성을 개선하고 연합된 미사일 방어 역량 개선을 추구하며 기존의 역량은 물론 새로운 역량을 채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순항미사일과 같은 전방위 위협에 대비한 역량을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레디 지명자는 이어 적국의 미사일 탄두에 대해 감지, 추적, 식별을 개선하는 동시에 미 본토와 해외 주둔 미군에 대한 방어를 위한 효과적이고 강력한 다층적 미사일 방어 체계 개발을 위해 진전된 차세대 지상 우주 기반 센서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레디 지명자는 미사일 방어 정책이 북한 이란과 같은 불량 국가들의 상대적으로 제한된 탄도미사일 공격을 방어하는 데 계속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이나 러시아의 포괄적이고 기술적으로 정교한 전략적 미사일 공격 위협을 다루기 위해 미국은 핵 억제와 같은 반세기 넘게 사용해온 동일한 전략을 계속 의존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레디 지명자는 차세대 유격기를 배치하고 향후 실험을 추진하기로 한 국방부 결정뿐 아니라 기존의 지상배치 미사일 방어체계 GMD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진행 중인 노력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GMD는 북한의 제한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위협으로부터 미 본토를 보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하와이는 미국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제한된 ICBM 위협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며 상원 인준 통과 시 인도태평양 사령부와 협력해 미사일 방어 감지 네트워크를 비롯해 미 본토 미사일 방어 체계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레디 지명자는 미한 동맹은 70년 가까이 동북아시아 안보, 미 국가 안보의 핵심 축이었으며 1953년 이래 북한의 위협을 성공적으로 억제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동맹은 역내 잠재적 긴장을 관리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역할을 하고 집단적 안보와 경제, 사회적 관계를 강화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레디 지명자는 한국과 북한이 평화협정을 맺을 수 있다면 이것이 한반도에서 미군 태세와 유엔군의 법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그레디 지명자는 국방부는 북한과의 외교적 관여 노력을 지지하는 한편 미군 태세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우리의 외교적 노력의 중요한 안정장치이고 한국을 보호할 능력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우리는 군 태세가 진화함에 따라 현재의 위협에 맞게 조정됐는지 지속적으로 평가한다며 위협과 우리의 동맹 공약은 계속해서 우리를 안내하는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레디 지명자는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인 2018년부터 현재까지 미 해군 함대 전력사령관 겸 해군의 북부사령관과 전략사령관을 맡고 있습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는 당초 2일 그레디 신임 합참차장 지명자에 대한 인준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상원의 국방수권법 심의 일정 때문에 연기했고 아직 새 일정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중국의 외교수장인 양제츠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이 종전선언 추진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종전선언을 놓고 미국과 남북한이 각각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 변수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훈 한국 청와대 안보실장과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은 2일 중국 텐진에서 만나 종전선언 등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3일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따르면 양 정치국원은 이 자리에서 종전선언 추진을 지지하며 종전선언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서 실장이 종전선언 논의의 유용성에 대해 설명했고 양 정치국원은 종전선언을 지지하는 동시에 건설적 역할을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종전선언은 68년간 지속된 정전체제의 기술적인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을 정리하고 종전선언 논의를 통해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어가자는 취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협의에서 종전선언과 관련한 구체적인 문안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은 지난 9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한 이후 종전선언 과정에 참여할 의사를 보여왔습니다.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는 지난달 22일 한국의 케이블 뉴스 채널인 YTN에 출연해 중국이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국임을 언급하며 종전선언에 대해 뭔가를 하더라도 중국하고 상의해서 하는 게 맞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종전선언을 놓고 미한 간 긴밀한 조율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중국도 종전선언 추진에 지지를 표함에 따라 미국과 남북한 그리고 중국 4자 간의 종전선언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북중관계 전문가인 한국국가정보원사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박병광 박사는 종전선언에 대한 중국의 기본 입장은 찬성이라며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정치적 선언 수준의 종전선언에도 긍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평화협정까지 가는 단계에서는 주한미군 철수랑 UNC 해체를 얘기하고 있어요, 노동협에서. 그러니까 오히려 그걸 위해서는 종전선언이라는 징검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UNC 해체라든가 주한미군 철수를 넣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때 종전선언 참여 여부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취했던 중국이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보이는 것은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된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박 교수는 중국이 미한 간 종전선언 조율이 구체화하고 북한과의 협의 가능성까지 언급되는 상황에서 자칫 동북아 정세 변화에 자신들만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중국의 종전선언 지지는 원칙적인 수준이고 종전선언 내용을 합의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중국의 참여로 종전선언 성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존의 중국의 입장을 고려할 때 결국 종전선언이 유엔군 사령부나 주한미군과 문제가 없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과 다른 입장을 견제하고 있지 않나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한국 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도 종전선언을 둘러싸고 관련 4개국의 입장이 모두 차이가 있다며 특히 종전선언이 한국과의 동맹을 중국을 견제하는 글로벌 동맹으로 진화시키려는 미국과 이를 저지하려는 중국 사이에 이해 충돌의 장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박사는 현재 추진 중인 종전선언이 정치적 선언이라고 하더라도 중국이 문안 조율에 참여할 경우 미국과의 갈등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종전선언이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평화협정으로 가는 방향성을 설정하는 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냥 아무런 밋밋한 미국의 이해관계가 관철되는 종전선언을 중국이 받아들일 리가 없죠.
한편 중국 관영매체 중국신문망은 이번 한중협의에서 서훈 실장이 중국의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최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는 등 서방 국가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부정적 기류와는 다른 태도임을 부각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박병광 박사입니다.
미국은 지금 이제 외교적 보이콧을 만지작거리고 있고 이게 파급 영향이 계속 가게 되면은 중국으로서는 체면이 떨어지는 일이거든요. 일단은 미국하고 동맹 관계에 있는 한국이 그런 물결에 휩쓸리지 않도록 중국으로서는 관리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종전선언에 대해서 중국의 협조를 필요로 한다면은 한국도 중국의 동계올림픽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행사에 대해서 상호 공통의 인식을 가지고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이번 한중협의에선 이와 함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미뤄져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문제도 다뤄졌습니다. 양측이 시 주석의 방한을 추진하되 신종 코로나 상황 등으로 여의치 않을 경우 영상 정상회담 또는 전화통화 등 비대면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시 주석이 베이징도 벗어나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가 있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정상 간 소통은 계속하기로 했다며 언제든 필요하면 정상 간의 통화가 됐든 다른 방식의 대화가 됐든 비대면 방식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 방중과 한중 정상회담 가능성은 열려있지만 아직 결정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2일 워싱턴에서 개최한 미-유럽연합 고위급 회담에서 중국과의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북한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미 국무부와 유럽연합 대외관계청은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회의를 이끈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과 스테파노 사니노 대외관계청 사무총장이 중국과의 외교, 그중에서도 이해관계가 교차하고 건설적인 협력이 가능한 분야에서의 외교의 중요성을 인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양측은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의 중국 정부 당국자와의 고위급 회담 내용을 들었다며 여기에는 이란과 한반도에서의 공동의 목표를 지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기후위기와 보건안보, 인신매매와 마약밀매 같은 초국가적 핵심 과제에 대한 성과지향적 관여의 중요성도 강조했다고 공동성명은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이날 중국을 주제로 한 양자회담을 했으며 다음 날인 3일에는 인도태평양 문제에 관한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의 중국을 주제로 한 고위급 회담은 지난 5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미한 안보협의회 결과에 대해 두 나라가 한국의 안보 보장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 규모보다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2일 제53차 미한 안보협의회 공동성명에 대해 공유하는 원칙과 가치를 기반으로 동맹을 바라보는 전통적인 미국의 관점에 대한 중요한 확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If you compare where we were with the Trump administration, there are a significant affirmation of traditional U.S. views of the alliance based on.
미 중앙정보국 CIA 북한 분석관을 지낸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이날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번 회담의 공동 성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묻는 질문에. 동맹을 거래적 관계로 봤던 전임 트럼프 행정부와 비교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는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충분한 비용을 내지 않는다면 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시키겠다는 모든 위협이 완전히 사라졌다면서 현재 미한 동맹은 트럼프 행정부 때보다 훨씬 나은 위치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 5배 인상안을 요구한 뒤 이를 낮췄지만 한국 측이 제시한 인상안과 큰 차이를 보이는 등 갈등을 겪었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해외 주둔 미군 배치 평가 GPR을 통해 주한미군 일부 순환 병력을 상시 주둔시키기로 한 것도 한국이 안심할 만한 미국의 확장 억지력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2일 VOA에 미한 동맹이 억제와 방어에 초점을 맞춰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미한 안보협의회에서 나온 공동성명은 한국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두 나라가 주요 문제에 대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를 지낸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안보에 대한 미국의 약속이 여전히 강력하다며 하지만 주한미군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연합군사령부의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2022년에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 FOC 평가를 시행하기로 시한을 정한 것에 대해 미한 정부가 북한의 공격을 억제하는 임무 완수를 위해 연합군을 어떻게 훈련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key is the objectives and the strategy to achieve those objectives and how the Iraq and U.S. governments are going to organize, you know, train, equip the combined force to accomplish the missions of deterring attack by North Korea.
맥스웰 선임 연구원은 한국 안보와 한반도 전쟁 방지라는 양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미연합군사령부의 능력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군사안보 전문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도 이에 미한 안보협의의 공동성명에 대해 양국의 강력한 동맹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ll, I think the important character of the communique this time is a very strong perception of cooperation and similar views by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베넷 선임 연구원은 이번 회담의 중요한 특징은 두 장관이 협력에 대한 매우 강한 인식과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아주 강력한 동맹관계를 시사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공동성명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동맹의 힘에 대한 평가와 정확히 무엇을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조건을 평가하고 있는지 등 모든 것들을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베넷 선임 연구원은 이번 안보협의회에서 새 작전 계획 수립을 위해 새로운 전략기획 지침 SPG를 승인한 것과 관련해 북한이 한국에 대한 공격의 일환으로 실제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북한의 핵무기를 방어하고 다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미국과 한국이 새로 마련할 작전 계획에 구체적인 방어 조치들이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ll be sort of specific defense measures to counter the new weapon systems that North Korea has revealed in the last several years.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지난 수년간 북한이 공개했던 새로운 무기 체계들에 대응할 구체적인 방어 수단들이 포함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한국에서 내년 3월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미한 관계와 남북 관계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미국과 한국의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또 북한이 대화에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압박을 유지해야 한다는 진단과 함께 현상 유지가 한반도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견해도 나왔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와 한국 동아시아 연구원이 2일 새로운 시대의 미한 관계에서의 북한이라는 주제로 공동 주관한 화상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내년 한국 대통령 선거 결과가 한반도 정세와 미한 관계 등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황지환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각각 진보와 보수 이념에 기반한 상반된 대북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황 교수는 이재명 후보의 대북 접근법을 대북 관여와 한반도 평화 회복의 방점을 찍은 평화 우선 정책으로 묘사했습니다.
Candidate 이재명 think it's supposed to be the engagement policy toward North Korea.
이 후보는 북한 정권 붕괴나 불안정이 직접적으로 한반도 평화나 통일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며 관여 평화 구축 정책과 메커니즘이 주는 이익이 비용보다 크다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후보는 대북 제재가 북한 내부 상황의 불안정, 심지어는 인도적 재난과 조직적 역기능을 불러올 수 있다고 인식하며 조건에 기반한 제재 해제와 남북 경제협력 증진 등 장기적인 대북 관여 전략을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황 교수는 진단했습니다. 반면 윤석열 후보의 대북 정책은 대북 제재를 지지하고 평양의 핵무기 프로그램 포기를 압박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제재 정책 혹은 통일 우선 정책으로 묘사했습니다.
Candidate 윤석열 I think support the sanction regime on North Korea.
윤 후보는 과거 보수 정부의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통일이 평화를 이끌 것으로 생각하며 미국과 한국은 평양의 후퇴를 압박하기 위해 제재를 지속하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황재한 교수는 두 후보가 대북 접근, 미한일 3자 협력을 비롯한 미한 관계의 결합 방식 등에서는 차이를 보인다며 하지만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미한 동맹 강화의 중요성은 모두 강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우드로 윌슨 센터의 수미테리 한국 담당 국장은 바이든 행정부는 두 후보 모두 외교 정책 경험이 없다는 점을 우려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각 후보가 당선될 경우 남북관계와 미한관계에 미치는 도전과 기회를 제시했습니다. 테리 국장은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 워싱턴과 서울의 대북 정책 일치 여부가 문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So I think that's going to be a main challenge with Lee if he gets elected again being on the same page between Washington and Seoul.
테리 국장은 이 후보가 대북 정책에서 이념적 고리 없이 실용적일 것이라고 말했고 바이든 정부도 우리의 접근이 실용적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지금 워싱턴과 서울도 대북 접근에서 같은 페이지에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바이든 정부보다 북한에 대해 더욱 수용적일 것이며 이런 점들이 도전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협상과 대화에 복귀해 미국과 일종의 합의를 맺는 데 관심이 있다면 미국과 한국 모두 이를 원하는 상황인 만큼 잠재적 기회가 될 수 있고 북한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수미 테리 국장은 덧붙였습니다. 테리 국장은 윤석열 후보가 당선될 경우 미한 간 긴밀한 조율 가능성을 기회로 꼽았습니다.
Under Yoon, I do think there is a possibility for closer coordination. Yoon has criticized the Moon administration's drive for this end-of-war declaration.
테리 국장은 윤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 추진을 비판하며 현 정부의 대북 접근법과 결별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정부로서는 이런 접근법을 비롯해 서울이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해 덜 침묵하는 것, 북한의 제재 위반과 관련해 중국 역할에 목소리를 높이는 것, 억지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좋은 소식으로 여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 후보가 당선될 경우 남북관계가 악화되거나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면서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특히 남북관계가 어려운 시기를 맞았던 점을 거론했습니다. 이날 사회자로 나선 앤드류 여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 석좌는 한국의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바이든 행정부는 미중 경쟁과 관련해 한국의 지지를 고대할 것이라며 이 문제는 앞으로 미한 동맹이 직면할 주요 이슈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Biden administration is going to be looking towards South Korea for their support, their cooperation when it comes to US-China.
황지환 교수는 그동안 모든 한국 정부의 외교 정책 구상은 미한 동맹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중국과의 협력 관계를 개선하는 것으로 이는 차기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토론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과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에 대해 엇갈린 진단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랜드 연구소의 수김 정책 분석관은 북한 정권이 핵무기를 보유하며 호의적 의도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종전선언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바이든 정부는 종전선언이 가져올 정치 안보적 함의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ut I think we should ask ourselves here whether the declaration now amid the ongoing testing his determination to keep his nuclear weapons.
김 분석관은 종전선언은 정치적 성명이 아니라 한반도, 더 나아가 동북아 궤적을 바꾸고 미한 동맹과 주한미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차기 한국 정부의 대북 셈법도 더욱 복잡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상황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면서 미국은 모든 대북 카드를 제시하기보다는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기 위한 적절한 유인책을 구사하며 대화 의지를 계속 표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의 김진아 교수는 북한의 호응이 없는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협상 재개를 위한 과감한 유인책을 제시하는 대신 장기적인 현상 유지를 선호한다면 북한에게 유리한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f this situation continues, the idea of crisis management through arms control instead of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한반도 비핵화보다는 군축을 통한 위기 관리론이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되며 이것은 북한이 바라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김 교수는 아울러 미중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은 북한과 중국이 전략적 관계를 강화하려는 강한 동기로 작용할 것이며 이럴 경우 한국은 자신들의 대북 레버리지 약화 가능성을 우려해 북한과의 관여에 더욱 적극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 의회의 올해 의정활동 공식 종료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상원과 하원에 계류 중인 거의 대부분의 한반도 관련 법안과 결의안은 연내 처리되지 못하고 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과 하원에 계류 중인 한반도 외교안보 관련 법안과 결의안은 총 11건입니다. 이달 13일로 예정된 미 의회의 공식 입법 활동 종료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부분의 한반도 관련 안건은 연내 처리되지 못하고 다음 해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회는 현재 연방정부 임시 폐쇄, 셧다운 사태를 막기 위한 각종 예산안과 국방수권 법안은 물론 오는 15일까지 협상이 필요한 부채한도 설정 법안 등 연말 장기 휴회기를 앞두고 산적해 있는 주요 안건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존 바라소 상원 의원은 2일 상원은 연말까지 해야 할 일이 많다며 연말을 앞두고 이 모든 것을 몇 주 내에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Senate has a lot of work to do by the end of the year. We need to fund the government. We need to prevent a shutdown. We need to deal with the debt ceiling. Democrats are going to need to lift that.
이에 따라 시급한 국내 주요 현안들이 의회의 우선순위에 놓이며 한반도 관련 안건은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상원의 오토원비어 북한 검열 감시 법안, 원비어 법안은 연내 처리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 법안은 상원이 연내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국방수권 법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방수권 법안의 의회가 매년 반드시 의결해야 하는 데다가 이 법안에 포함된 별도의 법안은 일반 법안과 달리 복잡한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당파적 이견이 없는 경우 연내 처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었습니다. 오하이오주의 공화당 로포트먼 상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비어 법안은 지난달 국방수권법안 수정안으로 제출돼 현재 본회의 심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법안은 2015년 말 북한 여행 중 억류됐다가 2017년 6월 혼수 상태로 송환된 직후 숨진 미국인 대학생 원비어의 이름을 딴 법안으로 지난 10월 외교위원회를 만장일치 초당적으로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미 정부가 북한의 억압적인 정보 환경에 대응할 전략을 마련하고 북한의 인권 탄압에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원에 계류 중인 한반도 평화법안은 지지 의원 수가 꾸준히 늘어 현재 32명이 됐지만 발의 7개월째 첫 관문인 외교위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 지지자는 애리조나주의 공화당 앤디 빅스 하원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 민주당 소속이고 이들은 민주당 내에서도 진보 세력이 대부분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민주당 브래드 셔먼 하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미국인의 북한 여행금지 규정 재검토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미북 이상가족 상봉 법안은 앞서 하원 본회의를 통과해 현재 상원 외교위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큰 당파적 이견이 없는 내용을 담고 있고 미북 이상가족 상봉 문제는 의원들의 지역구 유권자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연내 외교위 전체회의 표결에 붙여질 수도 있습니다. 이 밖에 현재 의회에는 상하원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 개선 법안과 북한에 나포된 푸에블로호 반환을 촉구하는 하원의 결의안, 상하원의 미한동맹 결의안 등이 계류 중입니다. 이들 법안은 발의된 이후 처리에 진전이 전혀 없고 지지 의원 수도 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다음 해로 넘어갈 공산이 큽니다. 이일 현재까지 상원과 하원 소관 상임위의 심의안건 목록에 포함된 한반도 관련 법안과 결의안은 없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러시아가 1년 넘게 북한에 휘발유 등 정제유 공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가 마지막으로 북한에 정제유를 공급한 것은 지난해 8월이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러시아는 최근 올해 7월과 8월, 9월, 10월의 대북 정제유 공급량이 모두 0이라고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해 8월 255배럴, 약 32톤의 정제유를 북한에 보냈다고 보고한 것을 끝으로 매번 보고 때마다 정제유 공급량이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보고에 따라 러시아가 1년 넘게 북한에 정제유를 공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러시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전인 2019년 총 3만 180톤의 정제유를 북한에 보내 2만 2,730톤의 중국보다 더 많은 정제유를 공급하는 나라로 알려져 왔습니다. 이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도 매월 2만 배럴, 약 2,700톤이 넘는 정제유를 북한으로 공급했지만 지난해 8월 공급량이 급감한 뒤 9월부터는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보고를 하지 않다가 올해 3월부터는 꾸준히 대북 정제유 공급량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6월과 8월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 수준인 만 배럴의 정제유를 공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중국은 아직까지 8월 이후의 정제유 공급량을 안보리에 보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의 정제유 수입 한도를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북한의 정제유를 공급한 나라들에게 매월 대북 공급량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보고되는 정제유는 일반적으로 연간 50만 배럴의 상한선을 밑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와 유엔은 북한이 실제 선박 간 환적 등 불법 밀수 등을 통한 대북 정제유 반입 규모가 연간 상한선을 크게 초과한다고 지적해왔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유엔이 북한을 또다시 식량 부족국으로 지정하며 코로나 여파 등으로 북한의 식량 안보가 더욱 악화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국내 곡물 부족으로 106만 톤의 곡물을 외부에서 수입했어야 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가 또다시 북한을 외부 식량 지원이 필요한 나라로 지목했습니다. FAO는 2일 발표한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분기 보고서에서 북한을 외부의 지원이 필요한 44개 나라에 포함시켰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분기에 이어 이번에도 북한을 전반적으로 식량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나라로 분류하며 대다수 인구가 낮은 수준의 식량 섭취로 고통받고 있으며 다양한 식품을 섭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이 세계적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통제하면서 기존의 경제적 제약 요건이 더 심각해졌으며 이는 필수 농산물과 인도주의적 물품의 수입을 크게 줄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식량 안보 취약성이 더욱 커졌다는 겁니다. 다만 2021년 주요 수확기간 동안 생산된 농작물이 10월과 11월 개별 가구에 도달했을 것으로 추정하면서 식량 안보 상황이 일시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FAO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 사이 북한의 식량 부족으로 외국에서 필수적으로 수입했어야 할 곡물량을 106만 3천 톤으로 추산했습니다. FAO가 이번에 외부의 식량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목한 나라에 아프리카 나라가 33개, 아시아 나라가 9개,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나라 2개 등이 포함됐습니다. 아시아에서는 북한 외에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이라크, 레바논, 미얀마, 파키스탄, 시리아, 예멘이 들어갔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에서 북한 관련 최대 인기 영상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탄두 사랑을 냉소적으로 풍자한 뮤직비디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회수가 1억 4천만 회 이상에 달했는데 김 위원장이 21세기 최악의 독재자를 상징하기 때문에 관심이 높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위원장 역할을 맡은 배우가 핵탄두에 꽃을 바치고 입을 맞추며 끌어안습니다. 평양의 인민문화궁전이 보이는 카페 안에서 핵탄두와 데이트를 즐기며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창밖에서 굶주린 소년이 풀을 입에 문채 먹을 것을 달라고 하자 이를 무시합니다. 대신 아이스크림을 핵탄두에 먹이며 한박 웃음을 짓고 핵탄두와 잠자리까지 하는 도발적인 모습, 후반부엔 무대 가수들의 노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이들에 대해 처형 지시를 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이 뮤직비디오는 러시아 음악 밴드인 리틀빅이 만든 노래 롤리밤으로 2017년 12월 유튜브 영상에 처음 오른 뒤 4년 만에 조회수 1억 4,285만 회를 기록했습니다. 뷰이가 유튜브에서 북한 영어 이름인 노스코리아와 김정은을 검색해 최대 조회수별로 정렬한 결과 핵폭탄을 미국식 막대사탕에 비유한 이 막대 핵폭탄 뮤직비디오가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한 겁니다. 이 영상 아래 처음에 영상을 보며 웃다가 끝부분엔 눈물이 난다는 내용의 댓글은 4만 5천 명이 좋아요를 눌러 국민의 생명권을 무시한 채 핵미사일 개발에 올인하는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냉소적 영상에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조회수 2위 역시 한국의 세계적인 인기곡 강남스타일을 풍자해 만든 뮤직비디오 김정스타일이 차지했는데 조회수 1억 668만 회를 기록했습니다.
K-POP 김정스타일 김정스타일 W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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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lk Walking 김정스타일
풍자 영상물을 만드는 The Key of Awesome이 한국 가수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켰던 2012년에 제작해 올린 이 영상은 북한 주민을 우리에 가둔 채 끊임없이 강제 노동을 시키면서 핵무기를 개발하는 김정은의 모습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음악은 신명나지만 뮤직비디오 가사는 김정은 위원장이 내가 사람들을 울부짖게 했다고 자랑하며 여색을 밝히는가 하면 자신은 절대 권좌에서 쫓겨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는 등 북한 지도자를 비웃는 내용이 가득합니다.
Back to work!
이 밖에 김정은 위원장으로 분장한 남성이 뉴욕시를 10시간 동안 활보하며 시민들의 반응을 보여주는 동영상이 거의 조회수 4천만 회를 기록하는 등 북한 지도자를 풍자한 영상이 1위에서 8위까지 상위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This is the Supreme Leader, Kim Jong-un. Supreme Leader would like a haircut.
북한 영문명인 노스코리아 조회수에선 북한 열병식을 팝 음악 밴드인 비지스의 음악에 맞춰 풍자한 영상이 4,142만 회를 기록해 1위에 올랐습니다. 이 영상은 열병식에서 다리를 유난히 높게 올리며 걷는 다양한 북한 군인들과 이를 치하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을 박자에 맞춰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풍자해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인기가 높은 영상은 3,717만 조회수를 기록한 북한 군대 인도군 대결이란 제목의 영상으로 인도인이 차력쇼 같은 북한 특수부대의 격파한 모습을 설명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회수 3,130만 회로 세 번째 인기가 높은 영상 역시 인도인이 제작한 것으로 만약 북한을 도망치면 이란 제목의 동영상입니다. 지난 2017년 북한군의 총격을 받으며 판문점을 통해 한국에 망명한 북한군 오청성 씨의 탈출 모습을 보여주며 북한 지도부의 잔인함을 묘사하는 게 특징입니다. 네 번째로 인기가 많은 동영상은 조회수 2,600만 회를 기록한 평양의 길거리 음식을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인도네시아 사진작가 자카 파커 씨가 2012년부터 18년까지 평양에 살면서 촬영한 영상인데 젊은 군인이 거리 가판대에서 음식을 먹는 장면 등 평양의 길거리 음식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기 없이 계란. 얼마 하나에?
2,500.
2,500
두 개?
예, 두 개.
그 다음은 북한의 꽃제비, 변변한 장비 없이 손으로 노동하는 북한 주민들, 지구촌에서 거의 자취를 감춘 목탄 트럭이 여전히 다니는 모습, 김 씨 가족 우상 숭배, 잔인한 처형 등을 묶어 소개한 영상이 조회수 2,546만 회를 기록했습니다. 북한 관련 조회수 1,000만 회를 넘은 영상은 총 30개인데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 사회를 냉소적으로 풍자해 비판하는 영상이 가장 많았고 외국인 방문객들이 여행 중 촬영한 북한 주민들과 거리 풍경, 북한 인권운동가로 활동하는 탈북민 이연서 씨와 박연미 씨의 증언 영상도 1,00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2일 VOA에 김정은이 21세기 독재자의 전형적인 상징적 인물이기 때문에 풍자 영상이 인기를 끄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역사를 보면 뭐 독재라 하면 구소련의 스탈린, 나치 독일의 히틀러 그러한 인물들이 떠오르지만 21세기의 정치 탄압, 독재라 하면 바로 김정은이라는 인물이 떠오릅니다. 김정은이 북한의 독재자 된 지 10년이 되어가지만 계속 변함없이 이러한 독재 탄압의 상징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이러한 영상들이 인기가 많습니다.
스칼라트 총장은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주민의 인권을 탄압하고 굶기면서 자원을 핵무기 개발에 투입하는 비정상적인 모습 자체가 지구촌 주민들이 김정은에게 관심을 가질 수많은 이유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나라 전체를 장기간 봉쇄하는 등 폐쇄적인 북한 내부에 대한 호기심도 존재한다며 김 위원장이 인권 개선과 시장 개방 등 실질적인 주민 친화적인 정책으로 돌아서지 않는 한 이런 부정적 이미지를 풍자하는 동영상은 계속 인기를 끌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BA 뉴스 김영곤입니다.
매주 금요일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미 서부 캘리포니아의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미군 병사들의 이름을 모두 새긴 첫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미주 한인사회와 한국 정부의 지원으로 건립됐습니다.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6.25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에 태어난 올해 71세 퇴역군인 켄 라이언 씨. 쓰고 온 모자를 가슴에 묻고 예를 갖춘 라이언 씨는 전사자 이름이 새겨진 기념비를 하나씩 살피더니 뉴욕주라고 쓰인 기념비 앞에 섭니다.
We are here. See, Thomas Joseph Ryan, Thomas Ryan, John Ryan, James Ryan, Howard Ryan. You know, so I just.
토마스 라이언, 존 라이언, 제임스 라이언, 하워드 라이언. 뉴욕주 출신 미군 중 라이언이란 성을 가진 전사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는 이 남성은 삼촌을 찾고 있었습니다.
You never know, you know, because I had an uncle Jimmy, and I never knew what happened to him. So you never know, you know.
삼촌이 제2차 세계대전에 이어 한국전에 참전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무도 모른다며 착잡한 심경을 토로합니다. 한국전에서 전사한 미군이 새겨진 기념비 건립 소식을 듣고 왔다는 라이언 씨는 베트남 전쟁 당시 미 공군 보안경찰로 근무했습니다. 라이언 씨는 기념비 건립을 통해 잊혀진 전쟁으로 여겨졌던 한국전쟁이 인정받았다며 참전용사 가족으로서 기념비에 대한 소감을 밝힙니다.
I think it's a great thing that they should finally recognize this war because as many people would say sometimes this is considered the forgotten war. But if you talk to the guys who are there, it was such hard time. It was one of the coldest winters.
6.25 한국 전쟁 당시 전사한 36,591명의 미군의 이름을 새긴 오렌지 카운티 한국 전쟁 기념비는 11월 11일 제막식을 통해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플러튼시 힐크레스트 공원 입구 1에이커 부지에 자리한 이 기념비에 들어서면 한국전 기념비라고 새겨진 넓직한 표지석이 보입니다. 표지석을 지나 원형 벤치를 중심으로 둥그렇게 놓인 다섯 개의 화강암 별 기둥이 바로 기념비입니다. 정면으로는 직사각형인데 위에서 내려다보면 별 모양인 각 기념비의 10개 면에는 750명 전사자의 이름이 새겨졌는데 기념비 하나에 7,500명의 이름을 담았습니다. 전사자의 명단은 한국 부산에 소재한 UN 평화기념관의 기록에서 가져왔습니다. 기념비 받침대에는 미국 각 주의 이름이 새겨졌는데 참전 용사들을 출신 지역으로 구분했습니다. 기념비 표지석과 기념비를 지나면 4개의 깃발이 펄럭입니다. 미국 성조기와 한국 태극기, 미 전쟁 포로와 실종 군인을 나타내는 휘장과 캘리포니아 주기입니다. 미 전역 90여 개의 크고 작은 한국 전쟁 기념비 가운데 미군 전사자의 이름을 모두 새긴 첫 사례인 이 기념비는 워싱턴 DC 한국 전쟁 기념관 추모의 벽보다 앞서 완공됐습니다. 내년 7월 완공 예정인 한국 전쟁 기념관 추모의 벽에는 미군 전사자와 미군에 배속된 한국 군인인 카투사 전사자의 이름을 새기게 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국전쟁 기념비는 2011년 이 기념비 건립을 위해 설립된 한인 민간단체 오렌지 카운티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 건립위원회의 주도로 이뤄졌습니다.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백악관 장애인 복지정책위원으로 활동한 이 단체의 조박 사무총장이 워싱턴의 한국전쟁 기념관을 방문한 것이 설립 배경이 됐습니다. 박 사무총장입니다.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를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여러 번 갔죠. 여러 번 갔는데 볼 때마다 36,591명의 희생용사들의 이름이 하나도 새겨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거 기념비다운 기념비를 만들어야 되겠다. 어떻게 젊은 나이에 대한민국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한국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조그마한 나라에 와서 목숨을 걸고 싸우다가 36,591명이 전사를 했는데 그분들의 이름을 다 새겨서 기리는 그런 기념비조차 없다는 게 정말로 그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다. 그걸 느꼈기 때문에 그게 기념비 사업을 하게 된 동기죠.
박 사무총장은 왼팔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인으로서 당시 백악관에 근무하면서 기념비 설립을 한인사회와 논의했습니다. 박 사무총장에 따르면 초대 회장 김진호 씨가 지난 2011년 단체를 만들고 2013년 비영리 단체로 등록하면서 기념비 설립을 위한 모금 활동이 가능했습니다. 모금 활동을 벌이면서 동시에 기념비 디자인도 공모했습니다. 박상무 총장은 기념비의 별 모양은 한국전쟁 당시 인천 상륙작전을 지휘한 오성 장군인 더글라스 맥아더 원수의 다섯 개의 별에서 착안했다고 말했습니다. 기념비 설립에 한국 정부의 지원도 이루어졌는데 힐크레스트 공원으로 부지가 확정되면서 2019년 11월 이종돈 로스앤젤레스 주재 영사가 한국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고 한국 국가보훈처가 기념비 건립을 보훈 사업으로 인정해 23만 7천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박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의 지원과 한인사회의 모금을 통해 125만 달러의 기금이 모였다며 기념비는 한인들의 풀뿌리 운동으로 이뤄낸 성과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1일 미 제1군인의 날에 거행된 기념비 제막식에는 한인사회 주요 인사들과 미 정치인 등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한국전쟁 미군 전사자 모두의 이름이 새겨진 유일한 기념비 제막을 축하하는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신문은 제막식을 소개하면서 미 서부에 유일하게 건립된 1950년부터 1953년까지 전사한 미국인의 이름을 모두 포함하는 최초의 기념물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남부에는 해외 한인으로는 가장 많은 약 60만 명의 한국계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플러튼시에는 13만 8천여 명의 주민 중 약 4분의 1이 아시아계이고 한국계가 약 1만 8천 명에 달합니다. 신문은 해외 한인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에 한국전 참전 미군 전사자의 희생을 기리는 기념비를 건립하기 위해 수천 명의 한인들이 기금을 마련했다며 한인사회의 노력을 소개했습니다. 가령 13세 한인 소녀가 기념비를 위해 5천 달러를 모았고 로스앤젤레스 한국 영사관은 1천 달러 이상 기부자에게 감사패를 전했다는 겁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미군을 기리는 기념비는 누구보다 70여 년 전 전쟁의 기억을 고스란히 품고 있는 참전용사들에게 남다른 감회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22세 나이로 한국전에 참전한 91세 로만 모랄레스 씨는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 이 기념비는 내게 세상을 의미하며 전쟁 당시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몰랐지만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미국 국민 78%가 북한을 적국으로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중국을 최대 위협국으로 꼽았고 동아시아 지역에 미국 군사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응답도 많았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북한을 적국으로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재단은 10월 25일에서 11월 7일 사이 미국 시민 2,5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가안보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1일 공개했습니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78%는 북한을 적국으로, 10%는 동맹으로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타이완, 그리고 북한과 러시아,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등 12개 나라에 대한 호불호를 물은 이 항목에서 북한을 적국으로 답한 응답자 비율은 12개 나라 중 가장 높았습니다. 중국에 대해선 65%가 적국으로, 23%가 동맹이라고 답했습니다. 러시아에 대해선 적국과 동맹국 응답이 각각 65%와 20%로 나왔습니다. 동맹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나라는 영국, 이어 프랑스, 호주, 독일 순이었습니다. 한편 미국 국민의 절반 이상은 중국을 최대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느 나라를 미국의 최대 위협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2%가 중국을 지목했습니다. 이어 14%는 러시아를, 12%는 북한을 꼽았습니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란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2018년에는 같은 조사에서 러시아, 중국, 그리고 북한 순이었습니다. 중국을 최대 위협으로 인식하는 미국인이 3년 사이 2배 이상 늘었고 북한을 최대 위협으로 여기는 비율은 6%포인트 줄었습니다. 전반적인 국방력이 가장 높은 나라를 묻는 항목에서는 69%가 자국인 미국을 꼽았습니다. 이어 17%가 중국, 5%가 러시아, 2%가 이스라엘을 지목했고 북한과 영국도 각각 1% 비율을 보였습니다. 미국이 군사 역량을 집중해야 할 지역으로 37%가 중국, 일본, 한국 등 동아시아를 꼽았습니다. 17%가 이란, 시리아 등 중동 지역을, 9%는 인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등 남아시아 지역을 지목했습니다. 이 밖에 미군에 대한 미국인들의 신뢰도는 3년 사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군을 신뢰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2018년에는 70%가 매우 그렇다고 답했지만 올해는 45%만이 매우 신뢰한다고 응답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수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나우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따라잡기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군사적 긴장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997년 12월 3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120여 개 나라 정부 대표들과 관계자들이 모여 대인지뢰 금지 협약을 채택합니다. 협약의 핵심은 극히 제한된 목적을 제외한 대인지뢰의 사용과 취급을 전면 금지하고 협약에 가입한 국가는 4년 내에 보유한 모든 지뢰를 제거하는 한편 매설되어 있는 지뢰는 10년 안에 모두 제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날 서명식에는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국제지뢰금지운동의 조디 윌리엄스 대표와 휠체어에 탄 지뢰 피해자들이 참석해 각국 대표들이 서명하는 현장을 지켜봅니다. 이 회의에서 한국은 국가안전보장 차원에서 한반도 지역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 비무장지대의 지뢰는 예외로 인정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진 않았습니다. 대인지뢰 금지협약, 일명 오타와 협약은 1997년 처음 체결돼 1999년 발효되면서 현재 160여 개국이 참여 중입니다. 남북한을 비롯해 미국, 중국, 러시아 등 33개 나라는 아직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1967년 12월 3일 남아공화국의 수도 케이프타운의 한 병원에서 세계 최초의 심장 이식 수술이 성공리에 행해졌습니다. 이날 수술은 뇌사 상태에 빠져있던 한 여성의 심장을 55살 남성에게 이식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술을 이끈 사람은 남아프리카의 외과의사 크리스천 바나드였습니다. 케이프타운 의대 출신으로 미국 미네소타 대학교에서 심장 수술을 연구한 바나드는 수년에 걸쳐 동물의 장기 이식 실험을 해오다가 1967년 12월 3일 30여 명의 외과 의료진과 함께 환자인 루이스 워시칸스키에게 심장 이식 수술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새 심장은 18일 만에 먹고 말았습니다. 신체 거부 반응을 방지하기 위해 투여한 면역 억제제가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악화시켜 폐렴에 걸린 게 사망 원인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v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톡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